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나흘째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 향하려는 이민자 1만 3천여 명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마케도니아 당국은 어제 국경을 폐쇄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민자들도 그리스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슬로베니아 당국이 난민 신청 목적 이외에 다른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주요 이동로인 이른바 발칸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민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난 2007년 의회 이민개혁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요구를 클린턴 후보가 반대했던 점을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어린이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화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과 자신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34개국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오늘 발표한 올해 곡물 작황 전망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식량 부족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들 나라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의 올해 작황 전망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와 예멘, 소말리아 등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독재국가 북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식량 빈곤층이나 그 경계에 놓인 것으로 추산될 만큼 작황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을 지명했습니다. 미얀마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오늘 하원에서 수치 여사의 측근인 틴저 씨를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틴저 씨는 수치 여사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활동했으며 오랫동안 수치 여사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또 상원에서는 소수계인 친부족 출신 헨리 벤티유 씨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외부 인사를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관측통들은 의회에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틴저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핵심 지도급 인사는 미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 군 지휘관으로 알려진 타르칸 바티라시빌리가 지난주 공습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ISIL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 라카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관리들은 바티라시빌리가 시리아 북동부 알샤다디 지역을 방문하던 중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해 워싱턴 주재 외교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오만함과 이중잣대를 보여준다며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경제 용어 중에요.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의 제품 등을 따라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이 유럽의 극우 정당, 극우 정치인들이 미국의 대통령 경선에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보도를 영국과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컸었죠.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에도 트럼프 후보와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가 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의 이 공동 당수가요. 국경 지역에 6m 높이의 장벽을 쌓자는 제안을 했다는군요. 또 이 당의 여성 당수는요. 불법 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 지난 1월 논란을 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은 최근 이 난민 유입에 지친 독일인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나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 자유당도 외국인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요. 유럽에서 트럼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더 많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유럽의 반난민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7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대체로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개성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카펜터스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We've Only Just Begun 들어보시죠.
We've only just begun to live. White lace and promises. A kiss for luck and we're on our way.
We've only begun.
Before the rising sun, we fly. We start out walking and learn to run.
And yet we've just begun.
Sharing horizons that aren't new to us. Watching the signs along the way.
Just begun.
we smile, so much of life ahead. We'll find a place where there's room to grow.
And yes, we've just begu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야 했습니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핵심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고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5주년을 맞았고요.
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최측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군이 ISIL을 겨냥한 이 공습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군이 시리아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핵심 지휘관인 타르칸 바티라슈빌리를 겨냥한 공습을 가한 것은 어제 알려졌습니다. 미
네.
국방부가 공습 사실을 공개하고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 중상을 입었으며 ISIL의 시리아 내 근거지인 라카로 이송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티라슈빌리가 어떤 인물인가요?
바티라슈빌리는 ISIL에 합류한 후에는 아부 오마르 알시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첸의 아부 오마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그루지아 출신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정찰부대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제대한 후에 불법 무기 유통 혐의로 1년 넘게 수감됐었는데요. 이때 감옥에서 급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출소 후에 시리아로 가서 ISIL에 합류했고요. 이후 이 ISIL 최고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최측근이 됐고 또 ISIL의 국방장관으로 불릴 정도로 실질적인 군사총책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거액의 현상금도 걸었던 인물이라고요.
네, 미국 정부는 앞서 바티라슈빌리의 체포에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ISIL에 관련된 이 핵심 인사 중에서도 이제 현상금이 걸려 있는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 바티라슈빌리는 그동안에 ISIL의 선전 매체에도 자주 등장해서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백인이고 또 주황색 긴 수염을 기른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었고요. 미군이 이렇게 공습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군의 이번 공습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바티라슈빌리는 시리아 북동부 알샤다디 마을을 방문했다가 미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SIL이 최근에 알샤다디 인근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무장세력에게 점령지의 일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티라슈빌리가 직접 현지 병력을 점검하고 또 격리하기 위해서 알샤다디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군이 정보를 확보하고 여러 대의 비행기와 무인기를 동원해서 바티라슈빌리 일행을 겨냥한 공습을 가한 겁니다.
네.
미군은 어제 최소한 12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고 바티라슈빌리의 사망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바티라슈빌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ISIL 근거지 라카로 옮겨져서 유럽 출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의 ISIL 대응 작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군 특수부대원이 이 ISIL의 화학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을 생포했다고 하죠.
네. 이 요원이 생포된 것은 지난주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네.
미군은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라크에 파견된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ISIL 핵심 정보원을 체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화학 무기와 관련된 정보원인지도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라크 북부 이르빌에 있는 임시 구금 시설에서 미국의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미군 관계자가 어제 익명을 전제로 이 핵심 정보원이 ISIL의 화학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이라고 처음 미국 언론들에 밝혔고요.
네.
이라크 관리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체포된 요원이 50대의 술레이만 다우드 알 아프리라는 인물로 후세인 정권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을 담당했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ISIL이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라크 관리 등에 따르면 ISIL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요, 바그다드 북부 타자 쿠르마투 마을에서 ISIL 대원들이 겨자가스가 들어있는 로켓을 발사해서요,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요. 겨자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고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ISIL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미 지난해부터인데요.
네.
지난해 8월에 처음 그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네요.
네, 내일 그러니까 11일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5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네.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 혼슈 동부 해안을 강타했고요.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이 자동차들이 쓰나미의 거대한 물길에 마치 장난감처럼 휩쓸려가는, 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아직도 이제 선한데요.
네.
일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15,800명이 숨지고 2,600명이 실종됐고요. 또 지난 이후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사나 자살 등 간접적인 사망까지 합치면 총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재산 피해는 얼마나 됐었었죠?
일본 정부는 총 재산 피해 규모를 1,490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올해 국가 예산의 17%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당시 이 지진과 쓰나미로 건물이 붕괴되고요. 또 수백 개의 항구가 쓸 수 없게 되고 수많은 배와 자동차가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요. 특히 이 엄청난 규모의 농지가 침수되면서 농업 활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당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피해 농지 2만 1,500헥타르 중에 74%가 복구됐고요.
네.
또 피해를 본 319개의 어항 중에는 73%만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 중에요, 17만 4천 명은 아직도 그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당시 쓰나미로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이 폐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를 완전히 폐로하기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한편 당시에 이제 방사능 누출로 피난령이 내려졌던 주변 마을들은 피난령이 해제된 후에도요, 주민들이 귀환한 숫자는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전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8월 센다이 원전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재가동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주목됐었는데요. 드디어 공개됐네요.
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최측근인 틴 쩌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미얀마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틴저는 올해 70살로 수치 여사와 같은 옥스퍼드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린 뒤에는 비서 겸 운전기사를 지낸 아주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치 여사가 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매체에 올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자신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수치 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군부에서 제정된 헌법에서 외국인 이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고요. 특히 네. 이번에 후보를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하기 전에 미얀마의 이 군부와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측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이고요.
네.
한편 민주주의 민족동맹 측은 수치 여사가 결국은 대통령이 돼야 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얀마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데요. 상원과 하원, 군부에서 각각 한 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지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틴쩌는 이 하원 후보로 나왔고요. 상원에서도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 부통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요. 나머지 두 명은 부통령직을 맡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치 여사가 추천한 틴쩌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터넷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 또 차별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 주최로 토론회가 또 한 차례 열렸는데요. 민주당 토론회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곳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 또 화요일에 미시간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50% 지지를 받으면서 약 2%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눌렀는데요.
네.
이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어제 이 토론의 첫 질문이 마침 이 미시간 예비선거 결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도대체 미시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진행자가 클린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이 경선 과정은 마라톤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표와 대의원을 챙겼다면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는 지난 화요일 미시간주 승리는 현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고의 반전 가운데 하나라고 자축을 했는데요.
네.
이 앞으로 경선 전망에 대해서도 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extremely well, win a number of these primaries, and convince superdelegates.
네, 앞으로 계속 여론조에서 승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후보는 바로 버니 샌더스 자신이라는 사실을 슈퍼 대의원들이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는 공화당과는 다른 독특한 슈퍼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 전현직 연방 의원이나 민주당 고위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슈퍼 대의원 대부분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가 플로리다주에서 열렸는데요. 플로리다주는 중남미계 이민자들, 쿠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쿠바계 연방 상원 의원으로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도 바로 이 플로리다 출신이죠.
네.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 자연히 이민 문제가 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현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won't deport children who are already here.
I will not.
No, I will not deport children.
네, 진행자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어린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린이들을 추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모두 이들을 추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두 후보는 이 과거 이민 법안 표결 기록을 두고 서로 공격을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가 2007년 이민 법안에 반대한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이민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당시 그 법안이 이민자들이 노예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법안이어서 반대를 했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클린턴 후보는 이 온드라스 내전을 피해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안을 찬성했다고 말했죠.
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민 문제가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특히 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
어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독특한 질문, 흥미로운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네.
트럼프 후보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모두 어제 트럼프 후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never going to elect a president who insults Mexicans.
As I understand him, he's talking about a very tall wall.
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미국인들은 멕시코인들과 이슬람교도, 여성이나 흑인을 모욕하는 사람을 결코 대통령으로 뽑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클린턴 후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얘기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요. 2012년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이라든지 또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이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에 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did not send or receive any emails marked classified at the time. I asked all my emails to be made public. Then all the rest of the government gets to weigh in. And some other parts of the government, we're not exactly sure who, has concluded that some of the emails should be now retroactively classified.
네, 당시에는 기밀이 아니었고 나중에 기밀로 분류됐다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될 경우 이 후보 사퇴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면서 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차례 TV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이번엔 누가 잘했다는 평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에너지 넘치고 진심으로 대하는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여러 어려운 질문을 잘 피했다면서 이 클린턴 후보의 손을 들어준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이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 등에서 이 경선에서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아, 공화당 후보들은 오늘 10일 저녁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9달러 25센트의 인터넷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FCC는 미국 내 모든 통신수단을 감독하는 미 정부의 독립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 저소득층에게 통신 보조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화 보조비를 지급하는 라이프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생명줄이란 뜻이죠. 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지난 1985년에 시작했고요. 2008년부터는 무선전화, 즉 손전화기 이용비도 이 보조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지난 2014년 현재 저소득층 1,200만 가구가 이 라이프라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새 방안은 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인터넷 보조금을 추가하는 겁니다.
네. 이 인터넷 서비스가 전화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추가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인터넷이 전화나 컴퓨터처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이 학교 숙제를 할 때도 인터넷에 연결해서 정보를 얻고 또 작성하고 또 인터넷으로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게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노인들은 의료 혜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사회에서 더 낙오되고 또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될 경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보조금을 통해서 사회 계층 간의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FCC의 톰 윌러 위원장과 민용 클리버 위원은 9일 인터넷 블로그에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숙제하기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산이 전보다 훨씬 늘겠네요.
네, 현재 연간 라이프라인 예산 15억 달러를 22억 5천만 달러로 늘릴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추가로 500만 가구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는 대도시의 경우 이 월 평균 이용료가 52달러에 달하고요. 게다가 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한 위성이나 케이블, 전화료까지 더하면 훨씬 더 비싼데요.
네. 네.
이 윌러 FCC 위원장은 이 때문에 이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에서는 48%만이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추가로 예산이 드는 건데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공화당 등 보수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과거 논란이 됐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남용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이 과거 조사를 보면은 보조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중 청구를 한 사례들이 많았고요. 미 회계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FCC의 공화당계인 마이클 오렐리 위원은 예산 낭비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보조금 지급 방안의 대안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이 수혜자 검증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NEV를 설립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FCC는 오는 31일에 이 새 방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전체 의원 5명 가운데 현재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계가 더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차별이요,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용 좀 알아보죠.
네. 미국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어떤 형태이든 차별 행위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압박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목요일 10일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지난해 8월에 이 미국 성인 3,36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협회는 2007년부터 매년 스트레스에 관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차별 행위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까?
네,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했고요.
네.
또 61%는 매일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흑인 남성 가운데 40%는 이 경찰에게 수색이나 위협을 당하는 등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고요.
네.
또 흑인과 중남미계 성인의 3분의 1은 괴롭힘 당하는 일을 막고 또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종별로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앞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일이 있는데요. 네. 2012년에 애리조나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 흑인과 백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흑인들 가운데 18.2%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네. 백인들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 장량희 기자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스트레스는 맞는데 인종차별 스트레스는 글쎄요. 그건 왜 모르시는지. 왜?
네. 네. 뭐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왜 질문을 드렸느냐. 왜냐하면은
네.
이 미국 심리학회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이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1부터 10까지 스트레스 수준을 물었을 때 그러니까 압박감을 받는 수준을 물었을 때 2014년에는 평균 4.9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2015년에는 5.1로 약간 올라간 겁니다.
네.
여기서 1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10이 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답한 미국인들의 수도 늘었는데요. 2014년에 18%에서 2015년에는 24%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직장과 돈 문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루 로스가 부릅니다. One a Million You 들어보시죠.
said to me, a stroke of love called you. A one in a million,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기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의 뒤를 이어서 이 가상현실의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차세대 유망사업.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단연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 이른바 VR이었습니다. Virtual Reality의 줄임말인 VR은 이미 최신식 손전화인 스마트폰 시대를 이을 유망산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의 삼성과 LG전자, 미국의 구글과 애플, 일본 소니 등 세계적인 전자통신기술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VR의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가상현실 기기들은 두 눈을 완전히 덮는 커다란 안경 같은 기기를 머리에 쓰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도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 개발한 가상현실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An example of an important breakthrough we call dynamic streaming for VR video. The idea is that instead of delivering the whole video in a high resolution,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누구나 가상현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개인기까지 다양한 VR 제품들이 미국 돈으로 $100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다가 무게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은 뭔가요?
네,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실제로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체험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등 아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군사, 오락, 의료, 학습, 영화, 건축 설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됐던 상상의 단계를 벗어나서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상현실의 기원과 발전.
가상현실 시스템의 출발은 1940년대 미국의 공군과 항공산업에서 개발한 비행 연습 프로그램에서부터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작업을 보다 안전하고 쉽지만 실제와는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상현실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게 된 건데요. 1950년대 이후 미국 할리우드 영화 역시 가상현실 기술의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Dangerous. A computer composite of 183 serial killers.
예,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할리우드 영화 가상현실의 한 장면 듣고 계신데요.
I have to shut you down.
이미 1950년대 중반에 삼천의 모습을 구현하는 컬러 영화와 입체 음향, 냄새 등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여주는 장치들이 개발돼서 영화가 가상현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상현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반 서덜랜드가 발표한 궁극적 디스플레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지금의 가상현실 기기와 같은 모습의 투구형 3차원 가상현실 기기를 구상해서 VR 발전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각자 개인이 가상현실 기기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1989년 제론 레니어가 가상현실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철학자, 음악가인 제론은 연구소를 설립해서 VR 장갑과 고글 같은 가상현실 상품을 처음으로 판매하면서 이반 서덜랜드의 이론을 현실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어디까지 발전됐나요?
네, 영화에서처럼 허공에 컴퓨터 화면을 띄우고 가상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 TV 화면을 눈앞에 만들었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VR 시연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It's running on Windows 10. Welcome to Windows Holographic.
또 자동차 회사들도 VR을 이용해서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를 구입하기 전에 실제로 시승해 보고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가상현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실제와 똑같이 운전해 보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대 기아차는 VR이 직접 도로로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면서 실제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속성 음식점 업체인 맥도날드도 최근 스웨덴에서 어린이용 메뉴인 해피밀과 VR을 연계해서 해피 고글을 선보였는데요. 이 해피밀을 시키면 스마트폰과 결합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신세대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러운 만큼 이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가상현실 상품을 제공하면 판매 촉진에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둘러싼 쟁점.
이처럼 가상현실은 인류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고급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이 현실과 똑같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실제하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논리적 역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현실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상현실이 오락기기나 인터넷 등 일상적인 차원에 응용되면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 강한 몰입감으로 주변과 단절시키는 문제, 신체적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서 가상현실이 주목받는 만큼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다라답게 오늘은 가상현실, VR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힘든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Comfort is easy, isn't it? We do things the same old ways because it's comfortable and we're used to it. But Perhaps now is the time to stretch those limits and try something new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That's what Lindsay has been trying to do for her husband.
린지의 남편분도 늘 자신이 원래 해오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린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that
know,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e'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But you're scary.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you
and be patient.
You have to.
린지 씨의 남편분은 새로운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 넥타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린지 씨는 I've had to buy him things like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남편을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나 신발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that must be hard because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이라고 했죠. 남편분에게는 get out of his comfort zone, get out of his comfort zone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인데요. get out of 어디어디에서 나오다,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지역에서, 즉 말 그대로 하면 편안한 곳에서 나오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ke,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Oh. But you're scary.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you
and
have to.
Be patient.
You
right?
have to.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로버트 존이 부릅니다. Sad Eyes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3월 10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In the short space of these few months, I am convinced that at least 4 million have been given employment.
4년 전인 1929년 10월, 미국에 몰아닥친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때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33년 오늘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공사업을 벌여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은 이후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루스벨트의 정책이 성공하면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969년 3월 10일 오늘,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암살범 제임스 얼 레이가 테네시주 멤피스 지방법원에서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임스 얼 레이, age 41, sentenced to 99 years, and due for parole when he's 90.
킹 목사는 1년 전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멤피스에 갔다가 그가 묵었던 한 숙소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암살자로 체포된 제임스 얼레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9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99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역 중 레이는 자신은 킹 목사를 암살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자백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킹 목사를 살해한 것은 레이가 아닌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등 킹 목사 암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레이는 이후 70세 되던 1998년 복역 중 사망하게 되고 이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